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정밀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오데사에 있는 물류시설을 파괴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23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곳이 미국과 유럽 나라들이 제공한 무기들이 쌓여있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3일 우크라이나군 200명이 사망했고 차량 30대가 파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보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오데사 공격으로 적어도 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미사일이 오데사 지역 군사시설과 민간 주거 건물을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데사에 대한 대규모 공격은 지난 4월 초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국무장관,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 측에 강력한 무기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23일 밝혔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마리우폴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제거하거나 점령지에서 러시아 병합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면 협상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강력한 무기가 러시아를 점령한 곳을 탈환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 많은 무기를 확보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에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무기를 확보하자마자 현재 러시아에 뺏긴 지역을 즉시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흑해 함대 기함 모스크바함 폭파 사고의 인명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고 27명이 실종됐으며 396명이 구조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모스크바함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러시아 국방부는 화재가 원인이라며 승무원은 모두 구조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최근 낸 성명에서 4월 13일에 발생한 탄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미사일 순양한 모스크바함이 큰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이 사망하고 27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러시아 국방부는 사망하거나 실종된 장병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일본 홋카이도 근해에서 실종된 유람선 탑승객과 승무원 26명 가운데 지금까지 10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NHK와 교도통신은 홋카이도 시레토쿠반도 앞바다에서 현지 시각으로 23일 오후 1시 15분쯤 26명이 탑승한 관광선으로부터 침수로 인한 구조 요청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카즈 1이라는 이름의 이 관광선은 뱃머리 부분이 30도 정도 침수로 가라앉고 있다고 일본 해상보안청에 알려왔습니다. 어린이 2명을 포함한 승객 24명과 승무원 2명은 모두 구명복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관광선은 침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구마모토 방문길에 사고 소식을 듣고 밤에 도쿄로 복귀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리버스주에 있는 불법 정유소에서 폭발이 발생해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현지 당국과 환경그룹이 23일 밝혔습니다. 주정부 관리인 굴라 오피아는 화재는 불법 연료 적재 장소에서 일어나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탔다고 전했습니다. 산유국인 나이지리아에서는 높은 실업률과 가난 때문에 불법 원유 정유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원유는 메이저 석유회사들이 소유한 미로 같은 파이프라인에서 빼돌려져 임시탱크에서 정제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위험해 사고가 자주 났습니다. 또 이미 기름 유출로 농지, 작은 난과 늪 등의 환경 파괴가 벌어진 지역을 더욱 오염시켰습니다. 신형 사르마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오늘 가을까지 배치할 것이라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사르마트 미사일을 개발한 연방우주공사 사장 드미트리 로고진은 이날 TV방송과의 회견에서 우리는 사르마트 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올해 가을 이전에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사르마트 미사일을 20일 시험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방 전문가들은 실전 배치에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분석했습니다. 로고진 사장은 슈퍼무기 발사가 앞으로 30년에서 40년 동안 러시아 자손들의 안보를 보장할 역사적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한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았습니다. 북한이 16일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서울 방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김 대표가 18일 한국 측 북핵수석 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윤 기자가 먼저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미국과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들의 만남은 사실 뭐 직접 만나기도 하고 또 늘 전화도 하고요. 상당히 그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인데요. 네. 지난 18일의 회동도 사실 그에 앞서서 2주 전에 두 수석 대표가 워싱턴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상황 자체가 이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서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만남이기 때문에 양측은 계속 이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고요. 18일에 회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핵심 의제였습니다. 네. 계속되고 있는 그런 사안인 만큼 이 18일 회동에서도 새로운 내용은 없었고요.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반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좀 더 그 자세히 보면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양측이 우려를 공유하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ICBM 등 도발을 저지를 경우에 유엔 안보리 등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아울러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논의가 있었고요. 네. 또 한반도에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연합 억지력을 유지할 필요성에 두 수석 대표가 동의했다. 이렇게 성김 특별대표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양측 수석 대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말하자면 핵실험 등 동향에 대한 말하자면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다짐하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 성김 대표의 한국 방문은 바로 2주 전에도 만났고 또 수시로 만나고 있는 한국 측 대화 상대를 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차기 한국 정부, 다음 달에 이제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 내정자들과의 면담이 더 큰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성김 대표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같은 도발을 할 경우에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지금 유엔 안보리가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마비된 상황이라고까지 또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태 아닌가요? 최 기자가 좀 이 문제를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이 대목은 뭐 조금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이제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말한 것은 북한이 이제 ICBM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면 유엔 안보리를 포함해서 이제 여러 분야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지 유엔 안보리에서만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은 그 성김 대표의 날 전체 발언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성김 대표가 한국의 이제 노규덕 한반도 평화수석 본부장과 만나서 북한이 ICBM 또 추가 핵실험 이런 것을 할 경우 단호히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한 것이 한미 이제 연합 억지력, 또 연합 훈련, 유엔 안보리 대응, 또 외교의 문이 아직 열려 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성김 대표의 말은 북한이 도발을 하면은 기존의 군사적 억제, 또 대북 제재 강화 이런 것을 더 추가로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동시에 외교의 문은 계속 열어놓겠다 하고 있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서울에서 그 반복해서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성김 대표는 대화의 문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미북 대화의 가능성이 아직 뭐 남아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겁니까?
예, 지난주에도 사실 이런 그 논의가 저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이렇게 볼 때 단정적으로 그렇다고 닫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미국도
그렇죠.
북한도 예. 대화에 말하자면 문을 닫았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능성을 얘기한다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앞으로 완전히 닫힐 가능성이든 또는 아직 남아있는 것이든 그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가능성을 보기가 참 어려운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예.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연초부터 잇따라서 미사일 등 이렇게 신형 무기를 계속 시험했고요. 결국은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시험 유예 그 방침을 깨고 ICBM까지 시험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추가적인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북 간의 긴장이 크게 말하자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북한은 대화에 대해서 전혀 이런 반구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미국의 경우를 보면요. 여전히 대화 또는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의 그 북한 문제와 관련한 그 대응의 초점은 도발 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 그리고 대응태세 강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외교의 문에 대해서 여전히 열려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사실 조금 무게중심은 이렇게 추가적인 제재 또는 대응태세 강화에 있고요. 또 그 미국 전체 행정부 내부적으로 보면은 지금 대외 문제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그리고 또 중국 문제 이런 거에 집중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에서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서 만날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눈길 끄는 것은 이 성김 대표가 19일 저녁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비공개 만찬을 가진 것인데 뭐 대통령 당선자가 그동안에 뭐 한미 관계에 대해서 뭐 여러 번 언급을 했고 그래서 양쪽 분위기가 뭐 좋았을 것이라 그렇게 뭐 좀 짐작은 되지만 그래도 최 기자가 보기에 좀 뭐 특별히 뭐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볼 뭐 부분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19일 저녁이죠. 그 방한 중인 성김 대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서 저녁을 들면서 한 2시간 반 가량 만났는데요.
네.
분위기가 이제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된 그 한국 언론의 보도 또 사진 이런 것이 보도가 됐는데요.
네.
이것은 그 공식적인 외교적 그 회동 이런 것은 아니고 사적인 만남이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그 통역 없이 한국말로 대화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또 만찬을 들고 또 사진 찍은 사진도 공개가 됐는데 사진을 보면은 양복 그 우쪽 오리를 벗고 넥타이 차림으로 활짝들 웃는 그런 표정으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
한국 언론 보도를 하면 이날 그 음식이 이제 갈비찜, 된장국 그리고 와인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심사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또 한미 간의 외교 현안, 또 윤석열 그 당선인이 미국에 대해서 궁금한 거, 또 성김 대표가 뭐 하는 얘기 이런 걸로 해서 사적인 얘기 물론 만나면 했지만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고 여러 얘기를 나눴다 이런 걸 봐서는 아마 이번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이번이 그 성김 대표하고 그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 본 거니까요. 아마 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그 인물 됨됨이도 그 파악을 하고 네. 윤석열 당선인도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아마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보는 시각 이런 것도 파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한국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성김 대표는 20일 한국의 윤석열 차기 정부의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만났는데 여기에서 물론 뭐 북한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 성김 대표가 차기 정부 그 내정자와 관련해서도 외교안보 요직 박진 외교부 장관 내정자뿐 아니라 권영세 그 통일부 장관 내정자 그리고 예. 또 외교 안보 분야 그 분과 의원인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차관 이렇게 다 만났습니다. 예. 두루 만났고요. 물론 대통령 당선인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예. 핵심 인사들을 다 만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북한 문제는 당연히 그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에서 이게 차기 정부의 관계자들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뭐 이런저런 논의 내용을 공표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 나온 얘기들을 보면 지금 최근에 북한의 동향이 위협이 되고 있다 한반도에 이런 지적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긴밀히 공조한다라는 아주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 확인을 했고요. 예. 아울러서 중요한 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 조기에 미국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사실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과 한국의 동맹으로서의 공조,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그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나 네. 중국 문제 이런 네, 부분에 네. 대한 논의들을 했을 것이고요. 그 관련해서 핵심 키워드는 공조와 협력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미국과 한국은 차기 행정부에서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한반도 상황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성김 대북 특별 대표의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 한국 언론을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직후인 다음 달 21일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서울에서 미한 정상회담을 한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것이 뭐 확정이 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 미한 정상회담이 확정이 되려면 미국의 백악관 또는 그 한국 정부에서 이제 공식적인 발표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 또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마 5월 20일께 그 서울을 방문해서 그 다음 날인 20일. 윤석열 그 대통령과 미한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이 이제 추진된 것이 이제 유력해 보이는데요. 보도된 걸 보면 아마 20일 날 서울에 도착해서 그 다음 날인 21일 날 미한 정상회담을 갖고 22일 날 그 일본 도쿄로 가서 4개국 협의체죠. 그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정상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아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유력해 보이고요. 정상회담을 하려면 이제 그 사전 준비가 그 미국도 필요하고 한국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 한국 언론에 따르면 23일, 그러니까 토요일께죠. 미국에서 그 아마 실무 답사단이 서울에 가서 한국 측과 그 여러 논의를 할 거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미안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북한 문제도 의제에 오르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중국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또 경제적으로는 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마 공급망 문제 이런 것이 아마 오를 것이다 이런 그 보도가 많고요. 한 가지 이제 그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제 21일 날 그 미안 정상회담이 열리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그 취임 후 가장 빠른 시기에 미국 대통령과 그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 그런 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 날 이제 대통령에 취임하는데요. 네. 21일 날 정상회담이 열리면 그야말로 취임하고 한 열흘 뒤에 그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른 시기에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런 언론 보도가 많습니다.
네.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다음 달 10일 출범을 하는데요. 참 뭐 여러 가지 뭐 현안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걸 다 비교해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임 문재인 정부하고 이 대표적으로 뭐 크게 다르다. 이런 정책은 주목해 볼 만한 분야다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윤 기자가 좀 한번 좀 짚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그 한국 언론들은 앞으로 다음 달에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전반과 관련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와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 라는 관측을 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윤석열 당선인과 그 주변의 측근들이 계속하는 발언들을 보면 그런 분석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네. 실제로 이제 정부가 출범하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현실적인 그런 또 조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죠.
실제로 네. 이제 그 선거 기간 동안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라든지 또는 당선인 자격으로 이런저런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는 실제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고요. 예. 관심사는 외교 안보 분야, 특히 대북 정책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크게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임을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 이것 자체도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윤석열 당선인과 그 주변 인사들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에 대해서 원칙적인 접근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상당히 위협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다. 대화에 앞서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더 우선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또 굉장히 크게 다른 부분인데요. 현 문재인 정부는 지난 재임 기간 동안에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두 나라 다 한국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균형 외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균형 외교를 강조했지 않았습니까?
네.
반면에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의 혈맹, 그러니까 그야말로 최우선 순위가 대미 동맹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역시 우호적인 관계를 달리 변경하기는 어렵지만 미국보다는 그 다음의 선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맹인 미국과의 혈맹 관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점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기보다는 좀 더 강경한 차원의 대응을 한다는 점에서 크게 이 두 그 부분이 다를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주고받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참 드문 일인데요. 4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친서를 보내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튿날인 21일 회답을 했는데 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작별 인사를 했다는 것인지 좀 의미를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드문 일입니다. 이 떠나는 대통령이 그 북한 측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제 친서를 주고받고 또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사실 지금의 그 한반도 상황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어울리지 않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전문가들은 비록 지금 한반도 상황이 상당히 그 냉각돼 있고 또 긴장 상태에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인 어떤 친밀감은 상당히 두텁다 이런 관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 친밀감이 계속 유지돼 왔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뒤를 돌아다 보면 사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임기 중에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판문점에서 그리고 평양에서 이렇게 만나면서 2018년부터요. 주요 말하자면 합의를 채택한 것도 판문점 선언이 있고요. 또 평양 공동선언이 있었고요. 또 9.19 군사 분야 합의서 이렇게 중요한 합의에도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와중에도 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2020년 9월부터는 친서를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이런 아주 우호적인 내용의 친서 교환이었는데요. 그런 만큼 이 두 정상이 문 대통령의 퇴임일이 이제 두 주 남짓 남은 상황에서 그 작별 인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북한의 관영 매체도 이번 친서 교환에 대해서 두 정상 간의 깊은 신뢰심의 표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주고받은 친서 내용을 그럼 최 기자가 좀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문 대통령이 이제 그 20일 날 그 친서를 보냈는데요. 여기에 공개된 걸 보면은 아쉬운 순간과 그 벅찬 기억이 교차한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손을 잡고 그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판문점 선언, 평양 9.19 선언 등이 통일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관련해서는 그 문 대통령은 대화로 그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북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길 희망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김정은 위원장도 21일 날 그 회답 그 친서에서 북남 순회가 그 역사적인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임기 마지막까지 그 민족의 대의를 위해서 노력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와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서로 그 노력을 기울인다면 북남 관계가 개선되고 발전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한 대로 이렇게 뭐 대화로 국면을 넘어서야 한다, 또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 뭐 이런 희망을 문 대통령이 이제 피력을 했는데 문 대통령으로서는 아무래도 참 아쉬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아쉬움들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예, 사실 미국과 북한이 사실 세 차례의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북한의 핵 문제에서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장기간 상황이 교착 상태에 있는 이것이 사실 제일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문 대통령이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아쉬움을 표현을 했고요. 또 남북관계 발전 전반적으로 이 앞서도 말씀드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지금 중단된 상황에서 지금은 북한이 ICBM 발사에 이어서 핵실험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상당히 말하자면 여기에 대한 그 우려나 아쉬움은 더 클 것이고요.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보면은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의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그 특히 이것이 이제 결렬로 끝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여러 차례 숨기지 않았었는데요. 지난해 4월이었죠. 또 꼭 1년 전에 뉴욕타임스 신문과 인터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심경을 피력하면서 이제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실패를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토대 위에서 양측이 서로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머리를 맞대고 찾아나간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핵 문제 접근에 대해서는 그 변증만 흘렸다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평가절하하는 그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서로 노력을 기울여 간다면 개선되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측에서는 또 이것이 윤석열 정부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좀 이 부분을 한번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서로 노력을 기울여 간다면 북남 관계가 개선되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5월 10일이면 퇴임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발전, 개선하게 된다, 남북 관계 개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역시 그 조금 있으면 출범할 윤석열 그 정부를 그 일종의 그 염두에 두고 한 그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들은 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 차기 그 한국 그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친서에 대해서 새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 듣기를 바라는 내용도 제법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것을 차기 그 윤석열 정부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음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 대통령이 퇴임 후에 혹 남북한 대화의 물꼬를 트는 어떤 특사 같은 그런 역할을 맡을 뭐 그런 가능성도 뭐 있습니까?
이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사실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문 대통령이 재임 중에도 사실 지난 2년여 동안 남북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었고 또 굉장히 긴장 상태가 고조되어 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임 대통령이 남북 간 대화에서 어떤 물꼬를 튼다거나 뭐 이런 것을 사실 기대한다기보다는 새로 들어서는 정부와 북한이 어쨌든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이번 친서를 보면 그 조선중앙통신 북한 관영 매체의 그 보도를 보면 문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그 남북한 간의 공동선언들이 통일의 밑거름이 되도록 마음을 함께할 의사를 피력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뭐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마다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관측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임 대통령이 나서려면은 적어도 차기 정부에서 그 이 문 대통령의 역할에 뭔가 기대를 걸고 또 이것에 말하자면 위임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북한이 남북 정상의 친서 교환 사실을 조선중앙통신에만 게재를 하고 노동신문에는 게재를 안 했는데 여기에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것은 그 북한 당국이 나름대로 그 자체 그 언론의 흐름을 이제 조종하기 위한 일종의 관리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요. 앞서 예. 북한이 이제 저희가 그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김여정 부부장의 그 담화가 있는데 이것은 그 노동신문에 게재됐습니다. 아, 아시겠지만 아, 김여정 부부장 담화는 이제 한국의 그 서욱 국방장관을 굉장히 맹렬하게 비난한 거죠. 무슨 예. 아, 무슨 미친놈 이런 표현도 써가면서 굉장히 욕하는 네. 그런 담화였는데 이것을 그 노동신문에 그 게재를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친서 이 내용은 아, 조선중앙통신만 보도를 하고 노동신문에 게재를 안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북한 당국이 보기에 아, 예. 앞에 그 김여정 담화까지는 굉장히 대남 한국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 이것을 예. 그 친서 내용을 지금처럼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아마들 판단을 하고 그런 것 같으니까요. 북한 그 여론의 그 흐름은 언론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아,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그 좀 대결지향적인 그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이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시험 발사한 소식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태양절을 조용히 넘어가나 했는데 16일 이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자 이것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 이번에 그 전술 유도 무기 발사와 관련해서 북한 그 관영 노동신문의 그 보도를 보면요. 이번 발사가 당 중앙의 특별한 관심 속에 개발돼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술 유도 무기에 대해서.
예.
아, 이것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한 관심을 아, 그 보이고 있는 그런 말하자면 아, 새로운 무기였다는 것이고요. 아, 돌이켜보면은 아, 북한은 그 지난 몇 년 동안 아, 여러 그 새로운 아, 무기들을 선보였죠. 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이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또 에이테킴스 그러니까 KN-24 그리고 초대형 방사포 이런 것들을 선보이면서 모두 전술 유도 무기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아, 그 특히나 이번 전술 유도 무기와 관련해서는 이 전술 핵 운용의 효과성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 이 때문에 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아, 북한은 그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서는 재래식 전력이 월등히 열세 있습니다. 아,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그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이 이 전술 유도 무기에 아, 장착해서 전술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술 핵무기를 확보할 경우에 서울과 주한 미군은 물론 일본도 위협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박원근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말을 들어보시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전술 핵무기 그 대상은 한국, 일본, 괌이죠. 전술 핵무기를 이미 개발을 했고 그걸 좀 더 고도화하고 대량화하겠다라는 명백한 의지를 밝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전술 핵이라는 거에 사용되는 미사일의 특징을 볼 때 아주 쉽게 재래식 전쟁이 핵전쟁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행위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네, 한국에서는 일단 그 북한의 전술핵 무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긴장이 고조됐다 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그 전술핵 무기를 이제 개발을 하고 이것을 실전 배치하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한국은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그 미국의 그 핵우산에 그냥 기대 있지 자체적으로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전술핵 특히 그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그 전술핵 무기가 휴전선에 배치되면은 이것이 기존에 있는 킬체인 또는 그 미사일 방어망, 사드 이런 걸로는 그 막을 수가 없는 또는 막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위협에 그 노출이 된다 이렇게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미국에서는 그거보다는 좀 그 우려는 하긴 합니다만은 한국 사람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약간 덜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북한이 뭐 핵무기도 뭐 핵실험도 6번이나 해서 핵무기도 갖고 있고 ICBM도 갖고 있는데 전술핵을 하나 더 개발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큰 위협이 되겠냐 이런 그 분위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모두 다 우려는 하고 있지만 그 우려의 강도가 한국은 상당히 강하고 미국은 그거보다는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이제 5월에 출범한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다뤄야 할 것 같은데요. 윤 정부로서는 뭐 특별하게 어떤 보관이라고 할까요? 이런 뭐 어떤 뾰족한 묘수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다음 달에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맞닥뜨리게 될 그 첫 위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핵실험을 추가로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미 인수위 단계에서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최근에 성김 대표가 서울을 방문해서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고위 그 내정자들과 잇따라 만나는 것도 사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가 주안점이 아니겠습니까?
예.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일 텐데요.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불가피하다라는 것은 어떤 정부든 미국도 마찬가지로 강조를 하고 또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북한이 잇따른 도발을 자제하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어떻게 하면 나오도록 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이제 굉장히 그 강조점이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한국 방문 소식과 남북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은 내용 그리고 북한이 신형 전술 유도무기를 시험 발사한 소식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환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1840년대 말에 미국이 멕시코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를 포함하는 광활한 땅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의 양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새로 얻은 영토에서 노예 제도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서 남북이 팽팽하게 대립한 겁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 자리에 오른 사람이 바로 제커리 테일러인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지니아 출신이죠. 아마 임기 중에 사망했을 겁니다. 군 장성을 지냈고 멕시코 전쟁에 참가했죠.
재임 기간이 짧았죠. 14달인가 16달만 대통령을 지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미국인들은 대부분 제커리 테일러를 임기 중에 사망한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앞서 9대 대통령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 추운 날씨 때문에 사망했다면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은 더위 때문에 사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이었던 1850년 7월 4일 워싱턴 기념탑에 주춧돌을 놓는 행사가 워싱턴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무더운 날씨에 오랜 시간 야외 행사에 참석하느라 지친 테일러 대통령. 백악관에 돌아오자마자 마실 것을 찾았는데 시원한 냉수와 우유를 들이킨 뒤 풋사가와 앵두로 출출한 배를 달랬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테일러 대통령은 몹시 배가 아프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운 지 닷새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테일러 대통령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상한 우유나 과일 때문에 식중독으로 숨졌을 거란 의견이 대세이긴 하지만 콜레라 때문이란 설,
일사병에 걸렸다는 설, 심지어 독살설까지 있는데요. 독살설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테일러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커리 테일러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독살설까지 나오는 걸까요?
나 제커리 테일러는 1784년 11월 24일에 버지니아주 오렌지군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온 가족이 켄터키로 이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부모님께서 큰 농장을 경영하셨습니다. 당시 켄터키에는 제대로 된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죠. 집에서 가정교사에게 교육을 받았는데요. 솔직히 공부에는 취미가 없었습니다.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어려서부터 군인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요. 24살 때 처음 장교로 발령을 받은 뒤에 40년 동안 계속 군 생활을 했습니다. 1812년 전쟁에 나가 싸웠고 미국 원주민 인디언 토벌 전쟁에서도 공을 세웠죠. 하지만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건 멕시코 전쟁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45년에 텍사스주가 미국 연방에 가입하자 멕시코와 영토 분쟁이 일어났는데요. 당시 제임스 포크 대통령이 날 분쟁 지역에 내려보냈습니다. 멕시코가 먼저 공격을 해오면서 미국이 선전포고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멕시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서 나는 미국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노련하고 거친 준비된 지휘관, 바로 제커리 테일러의 별명이었는데요. 이런 별명에 걸맞게 테일러는 노련한 솜씨로 여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전투는 1847년 부에노비스타에서 있었던 전투입니다. 당시 멕시코군의 병력이 미군의 3배가 넘었습니다. 그렇게 수적으로 크게 열세인 상황에서 테일러가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러면서 부에노비스타 전투의 영웅으로 알려지게 됐고요. 테일러를 대통령으로 세우자는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교 역사학과 마이클 홀트 교수의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사실 테일러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유권자 등록을 한 적도 없고 투표에 참여한 적도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테일러 인기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위그당과 민주당이 모두 테일러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위그당 쪽에서 봤을 때는 남부 출신 전쟁 영웅이란 점이 매력이었고 민주당 쪽에서는 노예를 거느린 농장 주인이란 점이 매력적이었던 겁니다.
처음에 테일러는 자신이 어떤 정당에도 속하지 않는 무소속 후보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당의 후보 지명도 수락하지 않겠지만 국민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출한다면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위그당 후보 지명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당시 테일러의 측근 가운데 위그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테일러를 설득해서 위그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한 겁니다.
1848년 대통령 선거는 위그당과 민주당 그리고 새로운 정당인 자유토지당 후보들 간의 3파전 양상을 띄었습니다. 자유토지당 후보로 나선 마틴 벤 비런 전 대통령이 뉴욕과 펜실베니아 등지에서 민주당 표를 잠식하면서 제커리 테일러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다시 마이클 홀트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1848년 선거의 주요 쟁점은 멕시코 전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새로 얻은 영토에서 노예 제도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였죠. 멕시코 전쟁으로 미국이 차지한 지역을 멕시코의 양보라고 부르는데 캘리포니아와 미국 서남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무척 넓은 땅이죠. 당시 미국은 1846년부터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연방의회가 멕시코 전쟁으로 얻은 땅에서 법으로 노예 제도를 금지할 가능성 때문이었죠.
남부는 의회가 그 같은 법을 시행한다면 미 연방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부에서는 노예 제도가 죄악이라고 주장하는 노예 제도 폐지론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새로 얻은 영토는 테러토리, 그러니까 준주 단계를 거쳐서 주로 승격되는데요. 테일러 대통령은 이 준주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가 스테이트, 그러니까 주로서 미 연방에 가입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준주의 경우에는 연방의회가 노예제도 등에 대해서 조건을 달 수 있지만 주라면 그 주의 주민들이 결정권을 갖기 때문이었습니다.
테일러는 대통령이 된 뒤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 지역 주민들에게 준주 단계를 건너뛰라고요. 1849년에 캘리포니아 인구가 크게 늘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됐기 때문이었죠. 1850년 초에 테일러 대통령이 이런 안을 의회에 내놓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가 주로 미 연방에 들어오려고 할 테니 이를 받아들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 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타협안이 나왔는데 헨리 클레이 상원 의원이 제안한 안을 수정한 안으로 1850년 타협안이라고 불리는 거였습니다.
1850년 타협안은 캘리포니아주를 자유주로 가입시키고 나머지 지역에 뉴멕시코 준주와 유타 준주 두 개의 거대한 준주를 세우는 안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노예 문제는 주민들 스스로 결정하게 맡기자는 거였다. 또 워싱턴 DC에서 노예 공개 매매를 금지시키는 대신에 도망 노예를 붙잡아서 남부의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법안을 포함시켰다.
테일러 대통령은 이 타협안에 반대했습니다. 테일러 대통령 본인은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농장주였지만 노예 제도가 새로운 주에까지 확대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인데요. 캘리포니아는 반드시 자유주로 미 연방에 가입해야 하고 여기에 다른 조건이 붙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타협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했는데요. 남부주들이 미 연방에서 탈퇴할지 모른다고 경고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 연방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다면 내 사위부터 시작해서 모조리 교수형에 처할 겁니다.
네, 여기서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이 얘기한 사위는 바로 나중에 남부연합의 대통령이 되는 제퍼슨 데이비스 상원의원이었습니다. 데이비스의 첫 번째 부인이 테일러 대통령의 딸 세러였는데요. 세러는 데이비스와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장인과 사위 사이였던 두 사람이 절대로 미 연방을 깨선 안 된다는 연방주의자와 남부주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연방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분리주의자로 맞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테일러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하자 독살설까지 나왔던 겁니다.
테일러 대통령이 살아있었다면 1850년 타협안이 절대 통과되지 못했을 겁니다. 또 앤드루 잭슨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있었던 사우스 캐롤라이나 탈퇴 위기처럼 무력으로 남부주를 굴복시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테일러 대통령은 남부주들의 위협에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지금 뉴멕시코주에 속해 있는 산타페에 대해서 텍사스가 영유권을 주장했는데 만약 텍사스가 산타페를 무력으로 차지하려고 시도한다면 직접 내려가서 군대를 지휘하겠다고 테일러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산타페는 미 연방의 영토니까 미국 영토를 수호할 거라고요. 만약 그렇게 해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면 남북전쟁이 10년 앞당겨졌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만약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당시 미 연방의 힘이 별로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부에 패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반면에 남부주들의 연대가 아직 약해서 남부연합이 결성되지 못했을 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테일러 대통령은 취임한 지 16개월 만에 사망하면서 미국 역사에서 세 번째로 재임 기간이 짧은 대통령으로 기록됐는데요. 테일러 대통령이 재임 기간을 채웠다면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테일러 대통령에 대한 후대 역사학자들의 평가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긴밀한 협의가 필요했던 시기에 너무나 정치적이지 못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버지니아 대학교 마이클 홀트 교수에 따르면 미 연방에 대한 충성심만큼은 대단한 대통령이었습니다.
테일러는 미 연방에 절대적으로 충성했던 단호한 군인이었습니다. 이 점을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분명히 밝혔죠. 남부주가 미국 연방정부의 권한에 도전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요. 미 연방에 대한 확고한 애국자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12대 제커리 테일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3대 대통령 밀러드 필모어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사전에 계획되고 근거 없고 부당하고 야만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했다고 미 국무부의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우크라이나 도시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끊임없는 폭격으로 인해 지난 수십 년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인도적 위기가 조성됐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5주 만에 절반 이상의 어린이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인구의 4분의 1이 피난길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또 5주 만에 4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 우크라이나를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에 따르면 45%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를 주제로 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국제사회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식량과 식수, 보호시설, 약품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수백만의 피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인접국들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provide more than $1 billion in new humanitarian assistance for the Ukrainian people.
셔먼 부장관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난민과 인접국으로 이동한 피난민 또 인접국들을 돕기 위해 10억 달러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그러나 푸틴이 이 전쟁을 계속하는 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도시에 공격을 계속하는 한 민간인들이 안전하게 대피하지 못하는 한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ussia must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on the protection of civilians.
셔먼 부장관은 러시아는 국제 인도적 법 규정을 지켜야 한다며 여기에는 피난민 보호와 구호 요원 보호가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우리는 실로 푸틴 대통령이 평화 협상에 진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러시아군의 행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결국 이 같은 인도적 재앙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유지 가능한 휴전과 우크라이나 영토와 국경에서 러시아군이 완전 철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싱그러운 봄과 함께 VOA 한국어 방송이 새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과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을, 매주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이야기, 탈북민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350, 9490, 12090kHz로, 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4시부터 5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